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세상에 알려진 평판이나 명성이라는 겁니다. 즉 김연아라는 이름은 여자 피겨선수 중 최고를 뜻합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로 대표성을 갖습니다. 이처럼 이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거나 최고라는 인정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사장 무리에게 잡혀가셨을 때 겁을 잔뜩 먹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는 질문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쏠리는 이목을 그치게 합니다. 대신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남자만 약 5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 남자만 5천명을 먹이셨던 일이 연상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있는 반면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한 부류는 제사와 예배 성전 관리를 담당하는 그룹이었고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으로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가졌고 바리새인들과는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한뜻이 되어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니 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된 것과 많은 이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을 전한 일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을 추궁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뭔가를 알아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사실상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주눅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문 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무거운 분위기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일에 대해 언급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나면서부터 먹었던 이가 걷게 된 일에 대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착한 일은 단순히 착하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건이라고도 분명히 밝힙니다. 베드로는 이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공의회로 모인 이들을 향한 뼈 있는 외침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사로잡힌 채 추궁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무죄임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자신이 무죄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추궁하고 있는 제사장 무리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숨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가 교회 다닌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밝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혹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 우픈 현실입니다. 오래전 교회 다닌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의 됨됨이와 정직함을 보증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틀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였듯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고 담대하게 우리가 증거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흔히 현재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를 논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꽃을 피운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과정이 어떠하였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적, 수많은 회심자들,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 등 초대교회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안과 밖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환영받기보다 고난받는 시간이 많았고 핍박을 받아 흩어져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하는 핍박은 단순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베드로가 그러한 겁니다. 말씀 속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돈이 생각과 마음속에 있으면 삶의 목적이 돈에 맞춰집니다. 진급, 자녀, 건강 등 삶의 방향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떠한 것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능력의 그 이름을 외칠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날, 새로운 한 주, 성령 충만함 가운데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혹 세상에서 저희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